38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신명기 8장 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실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추시고 시험하기라, 시험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괴롭히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에 대한 단순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안심이로다.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모두가 선하신 의도에서 나온다고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시고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을 지키는지 안에 지키는지 알아보려 하셨다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곳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위험한 땅,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 불모의 사막, 또 모든 민족들이 포기한 땅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힘과 수단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의 정의가 됩니다. 성경을 봐도 위험이 닥쳐와도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없는 곳이죠. 불뱀과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물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없어서 식량을 구하기는커녕 뜨거운 해를 피할 그늘도 밤의 추위도 물리쳐줄 불도 피울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인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성소 중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주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만나에 광야에 나가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주셔서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날로 만들기 위해 40년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넉넉히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모두가 복과 생명을 택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락하면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면 감추고 있었던 진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입에서 은혜의 말과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입술이었는데 그 같은 입술에서 믿음이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상상치 못할 말들이 이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부정적인 말과 모든 자들을 시험하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벌려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여 부추겨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도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은 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마지막 때는 속속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자신의 입으로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 속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공동거적에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숨어서 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친히 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공동문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실 뿐만 아니라 저울질 하시는 불이 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 됩니다. 시편 44편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꼭꼭 숨겨둬도 다 아시는 이미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기 자신은 어려서부터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칭찬은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많은 연단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끝날 때 거의 끝날 무로 그들은 가장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과 같은 가족인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였던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라 자손은 성막에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죠.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맡은 것이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기구들, 휘장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 가장 중요한 증거계를 맡은 자가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다른 레위 지파들보다 더욱 귀한 임무를 맡기셨던 겁니다. 또 그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가 당을 지어 앞장을 서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지파인데 사촌인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과 원망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반역을 놓고 모세가 꾸짖죠. 민수기 16장 7절에서 레위 자손들아, 이 고라 자손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분수가 지나치다는 것은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에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분수에 맞지 않는 우리가 감당치 못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그들이 맡은 것은 고라 자손들이 맡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9절부터 10절에 이 고라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죠.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회중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희들 왜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인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남의 것이 크게 보일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들 때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불평을 들어주고 동조하는 자보다 왜 이러한 처지에 빠졌는가를 똑바로 얘기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동정해 주는 사람만을 찾아갈 때는 절대로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라는 모세를 비난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또 민수기 16장 14절에서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대로 인도한다면서 아직도 우리를 데려다 놓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고 너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라고 민수기 16장 14절에서 그렇게 이 고라자로는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이에 모세가 대노를 해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향로에 향을 담아 회막 앞으로 나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자. 그런데 고라만 나온 것이 아니라 250명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라가 선동을 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모든 그 르우벤 지파,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숫자의 많음을 보여주며 직접 협박과 대적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모세에게 대적을 하더니 이제는 모세의 지도권을 뺏으려고 사람의 수를 모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앞에서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는 모세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모세에게 명령을 하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급히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거두어소서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쫓아가며 악인의 장막 앞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 무리들은 설마 우리에게 심판이 내릴까? 오만한 자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전한 말과 일이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것을 행한 것임을 알 것이다 라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는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 이후에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신적 권위에 도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열두 지파 족장들에게 각자의 그 지팡이에 각자의 이름을 써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 외에는 나머지 지팡이는 다 그냥 지팡이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놓고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시며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이 광야 40년간의 이 광야 여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으면 산다는 내용과 반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걷게 된 징계의 자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간의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 40년,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신명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저희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 또 16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또 16절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내가 이 모든 광야 노정을 걷게 한 마침내 내 목적은 네게 복을 주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우리 교회 생활 40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고 적군으로부터 각종 들짐승들로부터 각종 더위와 추위, 광야가 주는 온갖 위험들을 다 막아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40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고통의 광야를 끝없이 전진했으나 그들이 기갈과 굶주림 때문에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안아서 인도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진실로 교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며 경계를 두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 9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 6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keeping us alive today with your precious word of life. 이 땅에서 그 나라 가기까지가 너무나 험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을 시작하였으니 그 마치는 날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journey from this earth to that kingdom is so difficult, hard. I have come to realize that we cannot take even a single step with our own strength in this life on earth. Certainly, we have begun the year 2025 by faith, and I pray that on the day it ends, we may all be those who are praised by our Father.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나라 강의까지 교회 생활이라는 광야 세계를 하게 하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ince we have to go through the wilderness of church life until we reach the kingdom of the Father, please let the word you gave us today be our compass and our step.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신 주님의 목적들, 우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과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는 것과 우리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the purpose you have given us for church life to humble us and test us to see whether we keep your command, statute, and word or not, and to examine what is in our heart. May we be found faithful in all these things. I pray that we may be recognized and praised by our Father for our obedience and heart. May we all be those whom you delight in. 오늘 말씀,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ll this we ask in all earnestness when we ask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